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반역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출애굽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 약속하신 후에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제 가르치시고 트레이닝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때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지 못하겠다. 저들이 너무 무섭다. 저들은 너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의 밥처럼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불신하고 스스로 불순종. 자기 자신들을 불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한 것이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 그 이야기도 읽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거창하게 내가 하나님 이제 없다고 할 거예요. 막 이런 어떤 거창하게 막 기치를 내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불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체적으로는 하나님 같아 보이시는데 요 부분은 이거는 못 믿겠는데요. 하나님 대체적으로 제가 따르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못 가겠는데요. 제가 요거는 좀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한 결과는 첫 세대가 이 땅에서 다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첫 세대가 그 죄악의 짐을 다 지는 것이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이스라엘의 1세대들을 다 버리셨다라고 읽기에는 그 둘째 세대, 그 아들들, 자녀들의 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심으로써 어떤 첫 세대가 그냥 그 자체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둘째 세대를 위한 어떠한 본, 어떠한 밑거름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즉시 멸망하지 않았고,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때를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한지 2년째 되던 해에 그 일이 발생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죽고, 그 38년 정도가 지나서 약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다가 가게 하시는 그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도 사실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수 있죠.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40년 동안 중에 정확하게 언제 벌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40년의 긴 시간 동안 벌어진 이야기를 모세는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았고, 그 중에 몇 가지 어떤 기록된 사건들을 남겼는데, 그 기록된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다 반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그뭐 최초는 아니지만 어떤 결정적인 그 반역의 이야기가 앞으로 벌어질 그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벌어질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반역들의 신호탄격이 되고 앞으로 벌어질 반역들을 모두 포함한 그 총체적인 그 이스라엘 첫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 처음에 벌써 선언이 된 것이죠. 뒤에 보시면 이제 20장에 보면은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하고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21장에는 또 원망하다가 이제 불뱀을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이 책의 타이틀은 이제 영어로는 Numbers라고 돼 있고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어 있죠. 1장에 한번 세고, 나중에 이제 26장에, 40년 후에 이제 한번더 숫자를 세게 되는데, 그 지파별로 이제 인구수의 변화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지파들은 수가 늘기도 했고, 어떤 지파들은 거의 비슷하게 가기도 하고, 어떤 지파들은 갑자기 쪼그라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벌어졌길래 그런 지파들 사이에 숫자가 변했는가? 특별히 어떤 반역에 동참한 지파들, 가문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지파는 인구가 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는데 두 번째 인구 조사에 의미 있게 이제 기록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입니다. 비정상적인 인구수 변화에 대해서 모세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적어 놓은 이유는 그냥 뭐 레코드를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다음 세대에 대한 경고로 삼기 위해서 이 일을 적어놨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반역의 역사가 좀더큰 맥락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외에도 민수기 후반부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반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협조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전체를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인간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적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경고하는 곳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인생 속에서 벌어질 어떤 반역의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사실 반역이라는 단어가 우리 현실에는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라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 중에 너 반역했어 뭐 이런 말잘안 쓰잖아요. 반역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동떨어진 단어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선 대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지나치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 표현이죠. 7절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그러니까 3절에는 그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던지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방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 지금 모세와 아론 당신들 지금 지나칩니다라고 지금 비방하는 거고 7절은 이제 모세가 고라와 그 무리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던진 말이죠.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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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이쭉 읽어왔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지도자로 세워졌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겁니까? 자기들이 한번 역사를 바꿔보겠다. 우리가 히브리 민족 한번 구원해보겠다라고 스스로 일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세는 원하지 않았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말고요. 전 나이도 있고, 저는 살인자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저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모세를 택하시고 사람들이 다 아니다라고 할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겠다. 그리고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아까 제가 MBTI 말씀드렸지만 제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분수라는 게 있어요. 저에게 주어진 탤런트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슈퍼맨은 아니에요.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네형 아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같이 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 앞에서 이 당당하게 반기를 드는 이 사람들의 어떤 명분이 뭘까요? 미친 건가요?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요? 자, 1절, 2절에 보면은 그들의 배경을 비교적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는데, 고라라는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4대까지 적어놨죠. 증손, 그러니까 레위의 증손, 이러면 4대까지 적어놨는데, 출애굽기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소명을 받은 다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은 고라라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 이 형제와는 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족이죠. 이제 최소한 할아버지가 같은 아주 같은 친족이죠. 단순하게 질투심이 일어나서 이랬을까? 사실 그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제 앞뒤 이제 성경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고라라는 사람이 어느 이제 종족이냐면 고핫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핫. 레위 지파가 세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고핫, 게르손, 므라리 앞에 민수기 앞부분 읽으면 다 나와요. 이세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셋 중에 어디냐면 고핫 자손이에요. 아까 사촌간이었으니까 고핫 자손인데 그러니까 레위 이세 종족 중에 인간적으로 보면 고핫 자손이 제일 파워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게그 레위 자손은 특별한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광야 생활 중에 너희는 다른 일들보다 성막에 관련된 일을 내가 너희들한테 맡길 것인데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성막을 철거하고 운반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할 때, 다른 두 종족, 게르손과 므라리 종족은 이제 성막의 구조물들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이제 말뚝들, 뭐 포장들, 그리고 이제 성막의 이제 천들, 뭐 이런 구조물들을 이제 옮기도록 명령이 되어 있었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속한 이 고핫 자손들은 조금 더 거룩한 직분,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 제단이라든지 물두멍, 그리고 분향단, 뭐그 안에 있는 이제 번제, 그 언약궤는 안 되죠. 언약궤는 제사장이 하는 거니까. 성막의 기구들, 이게 얼마나 거룩한 것이냐면 가축들을 이용해서 운반할 수 없고 직접 이제 채를 꿰어가지고 직접 어깨로 메어야 된다. 특별한 임무들을 이제 받은 종족이죠. 그 엄밀히 보면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들은 어느 자손 출신이다? 엄밀하게 보면은 고핫 자손 출신인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때 고라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떤 위치상에 어떤 충분히 아론과 모세를 좀 질투하거나 그리고 나도 저 자리에 설수 있지 않을까? 나도 좀 맘만 먹으면 나도 제사장이 될수 있지 않을까? 아, 난왜 이렇게 억울하지? 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해서 되나요? 반역에는 항상 세력을 모아야 되는데 같이 동참한 사람이 또 누구냐?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라는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또 르우벤 자손이에요. 이건 좀 이제 배경이 좀 필요한데 그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그대로 열두 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있는데 그중에 맏아들,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에요. 그들은 항상 이제 장자의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본성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고대의 여러 이제 민족들의 이제 법들을 보면은 장자들에게는 항상 더 몫을 주게 돼 있고 유산에 있어서도 항상 우선순위를 가지고 장자들의 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라는 첫째 아들, 이 첫째 종족이 야곱의 유언으로 인해서 첫째 장자의 특권에서 배제가 돼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셨으니까 기억나시겠지만 이 르우벤이 그 야곱에는 이제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이 있었는데 그첩 중에 한 사람과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이제 다른 이제 어머니와 동침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야곱이 나중에 마지막에 유언에 너는 참 탁월하다. 르우벤이 잘한 것도 있거든요. 그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할때막 동생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넌참 탁월하고 참 괜찮다. 그런데 네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면서 장자의 특권에서 배제되게 됩니다. 사실 보면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의 족장들은 다 첫째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첫째 아니고요. 이삭은 독자, 그러니까 형제가 없는 독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스마엘이라는 이복형이 있었어요. 그죠? 또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죠. 에서라는 형이 있었고. 요셉은 당시에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은 팔려갈 때 당시에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장자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당연한 특권을 가진 채 태어난 거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당연한 권리라는 게 없습니다. 창세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장자로 태어났나? 태어났냐? 그러나 나의 뜻은, 나의 주권은 하면서 그 역사가 이어지게 되겠죠. 자, 이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 앞에 주장하는 명분이 이렇습니다. 니들만 거룩하니? 우리가 다 거룩하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거 되게 센세이셔널한 사상인데요. 이건 종교개혁 때 외치던 사상이에요. 만인 제사장설. 하나님 안에 모두가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 누가 교황이라고 이름 붙인 누가 더 높을 수가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제가 지금 이 말을 드리는 말은 이 고라 자손들이 명분으로 세웠던 그 이유가 사실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명분만 들으면은 맞는 말이라는 거죠. 아마 이 당시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돕기 위해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회라는 이제 정치 기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그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12지파 사이의 어떤 서열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 아래에서 12지파가 동등하게 합력하는 그런 기구였을 거예요. 이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이제 민수기 7장 같은 데 보시면 각 지파의 감독들이 하나님께 똑같이 헌물을 드렸다. 이제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총회라고 불리는 그 회 속에서 무언가 불만을 가졌던 고라라는 사람이 세력을 모으는 방식으로 선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2절 이제 회중 가운데 250명,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 조금 힘이 있는 그 각자의 위치 속에서 어떤 백성들을 지도하고 통솔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이름 있는 250명이 합세를 하면서 충분히 어떤 반역할 만한 세력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십니까? 이거 되게 이상하세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아주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리세요?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어떻죠?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힘을 행사하고 세상에서 어떤 세력을 행사하는 그런 방법들이 어떠하죠? 제가 지금 인간적이라고 표현을 쓴 뜻은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게 인간이라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일이 처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라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이 어때요? 약육 강식, 세력 확장, 정치적인 행동, 권력 획득, 이게 나쁜 거냐? 여러분 뭐 지금 미국도 정치로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리더십을 뽑는 것들이 다 정치적인 활동이고, 정치의 본질은 설득과 세력이 아닙니까? 설득시키고 어떤 주동하고 마음을 사고 세력을 모으고, 그래서 그 모인 세력들이 힘을 발휘하고, 이게 선진국에서는 조금 더 매너 있게 진행이 되고, 아직 정치가 선진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이 사용이 되더라도 정치라는 것의 본질은 세력을 모으고 세력을 키워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 힘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뭐 정치의 환멸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치가 얼마나 인간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울타리 쳐져 있는 이 국가라는 어떤 이 통치 체제 아래서 여러 가지 적지 않은 일들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나쁜 것만이 아니죠. 여러분도 어느 모임 가운데 좀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때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저 힘센 사람이 투표를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수결로 결정하잖아요. 그게 공평하잖아요. 교회에서도 표결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임직자 피택 그리고 이제 훈련 과정 속에 있는데 제가 할래요. 제가 장로 할래요. 제가 집사 할래요.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추천 과정과 엄정한 추천 과정과 투표와 표결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이들이 모인 세력들은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설명이, 제가 지금 이 설명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원리가 다 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간의 필연적인 삶의 형태는 약육강식, 세력 확장, 그리고 서로를 설득해서 힘을 모으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기려 먹는. 그게 참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요. 이 세상엔 영원한 룰이라는 것은 없고, 인간은 영원토록 투쟁해야 되는 존재고, 힘 있는 자가 힘을 가지는 세상. 분수에 지나치다? 그 누가 할 말이에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다 자기 두려울 것 없이 그냥 자기 힘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힘이 없으면 그냥 찌그러져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한다면요. 민수기의 본문에서는 이게 가정이 아니고, 이게 지금 그렇다면, 그런 가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실이고요.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현실이고요. 그 현실 속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가 일부러 그렇다면 어떠시겠습니까라고 가정을 던졌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현실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메시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불과 같은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통치를 따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혹시 분수에 지나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7절. 고라 자손들아,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지금 너무, 너무 분수에 지나치고 있다. 지금 모세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지금 자기 위치를 지금 유지하려고 지금 이 말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자기에게 들어온 공격을 방어하려고 이 말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떨면서 타 이루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아,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4절에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즉시 엎드렸다. 즉시 엎드렸다. 금송아지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멸망시키실까 봐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출애굽기에 따르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하나님처럼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처럼 보였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보였다. 그 권위와 영광이 원래 모세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모세 나이 80, 여기 80세 분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80이라는 성경의 그 숫자는 사실은 나는 더 이상 할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숫자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충분히 핑계할 만한 힘이 빠진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것 내가 완전히 바꿀 것인데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단기간에 훈련시키고 내가 너를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그 주권을 드러내신 거죠.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신 적도 있지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신 거죠. 모세를 그러면 껍데기로 쓰신 것이냐? 그냥 모세 쓰고 그냥 잠깐 쓰다가 그냥 버리실 용도로 쓰실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인격 자체, 그 함께 하신다라는 뜻은 그 인격 자체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모세를 사랑하사, 모세를 택하여, 모세를 존귀하게 여기사, 모세를 택하여, 모세 자체를 존귀하게 높이시는 분. 그러니까 모세의 존귀함은 사람들이 질투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이자 모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모세를 존귀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영광은 사실 모세만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보이기 위해서. 모세를 통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리더인데 그 앞에 고라가 반역을 들었다는 것은 사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고라는 마땅히 모세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게 분수에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들만 봐도 그래요. 그러니 고라의 반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떤 명분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참 우리가 판단해도 맞는 말들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고라의 반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탐욕에 의한 것입니다. 10절에 그 의도가 나오죠.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은혜인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고라의 원래 목적은 원래 의도는 자신이 제사장 더 높은 곳, 더 거룩해 보이는 그 자리를 내가 취하고 싶다라는 뜻인 거죠. 사실은 성막에서 기구를 맡았던 기구를 옮기는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 지나친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지금 분수에 지나친 모습도 봤는데 반면에 꼼짝도 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12절에 이제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우리는 나아가지 않겠다.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겠다. 니들이 모세 네가 끌고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갈람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그리고 모세를 모함하죠. 이거 네가 우리 왕이 되려는 거 아니냐? 본심 뭐예요? 나 그거 싫은데. 네가 내 앞에서 막 리드하는 거 내가 보는 거 자체가 내가 싫은데.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가 하라는 대로 나안할 거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되게 재밌는 관찰인데요. 13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이것도 그 논리대로 따라가면은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모세가 한 말을 비꼬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그럼 너는 네가 여기서 우리 다 죽이려는 게 어찌 작은 일이냐? 똑같은 말로 또 싸우고 있죠. 똑같은 말로. 여러분, 지금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원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인간끼리 싸우는 내용들이 본성적인 쾌감을 주죠. 누가 이기고, 물론 선과 악의 이야기가 또 끼면은 마땅히 이제 선이 이기고 악이 지는 그런 부분에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너무 잘 이해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증거,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는 증거, 우리 안에 탐심과 내재되어 있는 어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우리 안에 보여주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해서 분수를 넘으려는 시도. 바벨탑의 사건은 인류 사건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해서 따라가지 않고 나는 꼼짝도 안 하고 불순종하려는 시도. 예레미야가 유대 왕국 마지막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게 하나님 주권이다. 라고 말했다가 돌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우린 싫은데? 우리는 싫은데? 우린 여기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싫은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분수를 과연 잘 알고 있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분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게 이전에는 자유했으나 이제부터 족쇄가 차여서 내가 발버둥 치고 싶은데 뭐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이 항상 CCTV로 감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족쇄 같은 것인가요? 왜 이렇게 분수에 지나친 행동과 생각들을 계속 해내는 걸까요? 왜 우리는 분수가 은혜라는 생각을 왜 못하는 걸까요? 분수가 은혜다. 분수가 은혜다. 성경에서 가장 밑바닥을 그리는 책이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 애가 완전하게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라는 것, 내가 어떻게 판단하든, 내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원래의 자리는 사실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마땅히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그 완벽한 분수의 자리, 그게 하나님의 원래 본심이실 텐데 그것을 자꾸 벗어나려는 우리의 반역의 이야기들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 고생과 근심이 과연 하나님 탓이냐? 그 고생과 근심이 우리가 자처한 것 아닙니까, 혹시?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분수가 은혜다, 분수가 은혜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에게 처음 인류 첫 인류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너희는 거기만 놀아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펼쳐진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복, 끝없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는 끝없이 펼쳐진 그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복이 넘쳐나는 무한대로 펼쳐진 은혜의 시공간인 거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오니까 진짜 넓다, 진짜 크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참 많은데 그 그랜드 캐년에서 진짜 비현실적인 그 광활한 대지가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진짜 크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짜 넓구나. 그런데 이걸 다 누리지도 못할 텐데 이걸 다 누리지도 못할 텐데 왜 우리는 자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지? 우리에게 주신 분수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것이죠. 분수는 나에게 주어진 요것밖에가 아니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달란트면 충분한 양입니다. 한 달란트면 분에 넘치는 양입니다. 그 충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제한된 땅 따먹기가 아니라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광활한 대지와 같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본심으로 의도하신 우리의 분수인데 우리는 왜 자꾸 그 분수를 넘어 하늘을 뚫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죠? 그게 아니면 내 만족이 충족되지 않을 것 같아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왜 그 울타리들을 내가 바꿔가면서 자꾸 넘어가려고 하죠? 분수를 넘어가는 의식의 가장 기본에는 비교의식이 서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보다 이거 못하는데? 내가 이거보다 부족한데? 끊임없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수가 사실은 엄청난 것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민수기를 확대해보고 확대하고 아주 확대해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하는 내 맘대로 결정하고 내가 가장 지혜롭게 여기며 내 힘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죄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반역의 역사, 심판의 반복. 근데 구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사실은 분수가 지나치다. 그러나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하고 다시 그 분수 속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 나의 본심이다. 너희를 영원히 그 반역의 짐으로부터 반역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유케 할 나의 아들을 보낼 테니까 너희는 그를 믿는 것을 너희의 유일한 분수로 삼을지어다. 이게 너무 확실해서, 그리고 이게 너무 풍성해서 사실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믿지 마라. 16장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18장 5절. 이 고라우 자손의 반역의 이야기가 16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7, 18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거든요. 18장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다시 한번 그 자신의 원래 있는 자리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거늘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우리가 서 있는 분수의 자리가 뭐라고요? 선물로 너에게 주었대요. 여기 선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 자체를 기쁘게 하시기 위한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게 하신 선물, 내가 그 자리를 너희한테 선물로 줬다. 그리고 너희 자체가 또 누군가에게 선물로 사용될 것이다. 그게 지금 레위인의 부르신 그 자리. 근데 거기로부터 튀어나간 고라. 16장 후반부에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심판의 후속 조치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비참합니다. 그 여호와의 심판에 의해서 반역의 주동자들이 다 죽어버렸고, 그리고 더 참람한 것은 그 반역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그 반역자들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전염병이 퍼지듯 또 이스라엘 속에 마음속에 그 가담했던 이스라엘 마음속을 또 추동했어요. 41절, 16장 41절, 이튿날 다 심판이 일어난 이후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는커녕 이제는 또 세컨 그룹이 돼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신 이 분수와 이 은혜의 자리와 이 선물의 자리, 그런데도 이 배은망덕한 이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시는데 4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쭉.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분수에 넘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를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다, 내가 뛰쳐나가는 것, 거기서 대한 심판은 피할 자가 없다고 모세 오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모세의 명령, 너는 급히 가서 이 회중들을 향하여 급히 향로, 거룩한 향로에다 불을 담아와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론의 순종, 그 아론이 어디 사이에 섰냐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그들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간 자리는 원래 그 분수의 자리였습니다. 또다시 속박인가요? 또다시 속박의 자리인가요? 하나님의 권위는 항상 있었고요. 심판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셨는데 그 권위가 항상 살아있는 그 자리로 이스라엘을 보내신 것이죠. 분수를 알 때 그 권위는 우리를 이스라엘을 죽이는 권위가 아니라 영원히 살리는 권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사실은 복의 자리임을 발견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심플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시지 않기를, 그리고 그 분수를 아시기를 그렇게 권면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진지한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가면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 안 가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행위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몸과 온 생각과 온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여러분이 경계하고 계시고 많이 여러분이 조심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커, 그게 내 사랑이 너무 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이게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어떻게 노래가 불러질지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벗어나고 싶은 이 현실 속에서 정말 당장이라도 내가 지금 해결하고 싶은 이 문제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이거를 이를 악물고 내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나 그 가운데 나를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마땅히 나에게 주신 이 복들에 대하여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맞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올곧은 아, 마땅한 찬양을 나는 드릴 수 있겠는지. 우리에게 주신 분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최선의 분량입니다. 쉬운 말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을 분수라고 억셉트하기에는 참 분량으로 이해하기엔 참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최선이라는 것을 나보다 앞서 계시고 나보다 먼저 하시고 나를 위하여 본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주님께 마땅히 물어야겠죠.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나의 분수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나갈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